기후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와 관련해 과학에 근거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 웨스트우드 원 스포츠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여름 도쿄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일본 총리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안전하게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는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림픽 참가를 위해 4년 동안 노력한 모든 선수가 갑자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상상해보라면서 나는 그들의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학을 중요시하는 정부이며 다른 나라들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가 출전한 것이 가능하기를 바라지만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도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선수단의 올림픽 출전권에 관한 질문에 우리 계획과 관련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직접적인 갈등을 일으킬 이유는 없지만 미중 간에 극심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방영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시진핑 주석도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제적인 규칙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매우 영리하며 강인하지만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면서 그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아직 그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전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과거 부통령 시절 시진핑 주석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그를 꽤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란 핵 합의를 준수할 때까지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민주화 시위가 사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수도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독재를 거부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수도 네피도와 만달레이 등 주요 도시에서도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정부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사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위가 확산하면서 국립병원 간호사 등 의료진과 교사, 또 지난 2007년 군정 반대 시위를 주도한 승려 등 다양한 직군들이 시위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 등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네바 주재 고위 미 외교 당국자가 오늘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정식 회원국으로의 재가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연말까지 투표권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인권이사회에 참여하지만 임기 만료를 앞둔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이탈리아가 보유 중인 정회원국 자리 중 하나를 올해 연말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의 편견과 반감을 보이며 개혁을 외면한다며 2018년 탈퇴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이사회의 개혁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변화를 촉진하는 최선의 방법은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동맹협의체 쿼드 정상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 아직 예정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토 가스노브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카토 장관은 다만 일본으로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해 다양한 기회에 더 많은 국가와의 연계를 한층 깊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전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드 회원국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서는 탐지견 16마리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지 모를 여행객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탐지견들은 오랫동안 감염자의 냄새가 밴 천으로 전문 훈련을 받아왔는데요. 냄새를 맡으면 10초 안에 그 여부를 확인하고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 정확도가 100%에 가깝답니다. 검사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길게는 며칠이 걸리는 항체 검사보다 빠른 것은 물론이고요. 증상은 없지만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인파 속에서 찾아내는데도 탐지견의 역할이 효과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금 핀란드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체코에서도 이와 비슷한 탐지견 시험에 들어갔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개가 냄새를 맡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특히 이 코로나 시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별 임무 수행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입니다. 이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만든 양말을 선물 받은 어린이 암 환자의 이야기, 또 캘리포니아의 어느 고등학교에 투입된 로봇 관련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북도, 양강도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구름 많이 끼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맑겠습니다. 오전에는 동쪽 중심으로 바람이 불다가 오후에는 모든 지역에 약간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가장 추운 곳은 삼전입니다. 아침 최저 영하 24도에서 시작되고 강원도 원산 장전 영하 5도입니다. 낮에는 삼전이 영하 6도까지 오르고 함흥 영상 9도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동해상은 오전 앞바다 쪽 구름 많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서해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9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영상 6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개성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원산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함흥 영하 11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청진은 영하 9도에서 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미얀마에서 사흘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총성도 들린 걸로 전해졌는데요. 미얀마 사태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미국이 먼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진 않을 거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밝힌 소식도 이란 등 전 세계 권위주의 국가들의 해외 자국민 탄압이 늘고 있다는 프리덤 하우스 새 보고서 내용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미얀마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말에 미얀마에서 아주 큰 시위가 있었다고요?
네, 6일과 7일 미얀마 전역에서 대규모 가두 시위가 있었는데요. 월요일인 8일에도 아침부터 시위가 계속되면서 사흘째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시위대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 그리고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의 경우 이틀 연속 수만 명이 참가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언론은 10만 명이 넘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 도시에서도 수천 명이 참가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네, 시위대 규모가 이 정도였으면 시위대하고 경찰 간의 어떤 물리적 충돌도 예상이 되는군요.
네, 태국과의 접경 지역인 미얀마 동부 미아와디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에서는 7일 총성이 들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매체를 인용해서 총성이 10여 차례 들렸다고 전했고요. AP통신은 이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서 허공에 총을 쏘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알려진 건 없는데요. 독립감시기구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여성 한 명이 총에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양곤이나 만달레이 등 다른 주요 도시는 주말 시위에서 특별한 물리적 충돌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시위대는 평화적인 시위를 주창하면서 붉은색 옷을 입고 저항을 상징하는 이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바리케이트를 친 군인과 경찰 앞에서는 구호만 외치고 행진 방향을 틀면서 물리적 충돌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에게 꽃을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자, 미얀마의 수도가 네피도죠. 네피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네피도에서도 주말 시위에 이어서 8일에도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물대포를 동원해서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요. 이 시위자들이 물대포에 맞아서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수도 네피도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 반정부 시위는 주로 수도를 중심으로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미얀마의 경우는 최대 도시 양곤이나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시위 소식이 먼저 들렀습니다. 수도 네피도가 갖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네피도에서는 그동안 시위 소식이 비교적 잠잠했습니다.
네, 보통 미얀마는 양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네피도가 수도가 된 게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05년에 전군부가 당시 수도였던 양곤에서 네피도로 이전했습니다. 네피도는 이 수도가 되기 전에는 매우 낙후한 시골 지역이었는데요. 양곤과는 30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군부가 계획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현지 주민 대부분이 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자 또는 관계자들이고요. 특히 쿠데타 직후에 인터넷이 끊겨서 다른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자, 미얀마 군부가 인터넷을 또 차단했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미얀마 군부가 지난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켰을 당시 인터넷을 차단했다가 복원했는데요. 주말이 시작되는 6일에 또다시 인터넷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가 전화 또는 입소문으로 모임 장소를 정하고 새를 불려서 시위가 확산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날 오후에 인터넷 차단했던 것을 다시 복원했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의 접근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위에 승려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도 지금 뉴스가 되고 있군요.
네, 7일에는 특히 양곤의 황금 불탑 사원에서 벌어진 시위에 승려들이 대거 동참해서 군부 독재,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독실한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이 승려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는데요. 지난 1988년 미얀마 민주화 시위 때는 물론이고요. 지난 2007년 이른바 사프란 혁명의 경우 군부의 유가 인상에 항의해서 승려들이 주도했을 만큼 미얀마의 승려는 사회, 정치적 격변기의 중심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이 사프라는 미얀마의 승려들이 입는 이 노란색 옷 색깔을 말합니다.
네,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의 이 시위를 어떤 반응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네, 군부가 장악한 국영 언론은 시위를 대수롭지 않게 전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인터넷이 끊긴 데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군부 쿠데타 저항 시위를 돌려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위대는 우리는 군부 정권 타도를 요구하는 거지 인터넷이 끊긴 걸 항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미얀마의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앙사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에 화상회의를 열고 자신들이 미얀마 국민의 합법적인 대표라고 선언하면서 국제사회 인정과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에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의회 기원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현재 앙산수치 고문과 위빈 대통령 등 주요 정치 인사들은 여전히 구금 상태인데요. 미얀마 군부는 변호인 접견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처음 언급했다고 하죠?
네, 이란이 먼저 이란 핵합의를 이행하기 전에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미국 CBS 방송 Face the Nation과 인터뷰에서 이란을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제재를 먼저 해제할 수도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노,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에 국무부 청사를 방문해서 새 정부의 주요 외교 현안 또 정책 방향을 얘기했을 때도 이란 문제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미국이 먼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이란 핵합의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해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탈퇴한 이란 핵합의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란이 먼저 핵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날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농축 우라늄 등 핵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이란의 농축 우라늄 수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국제원자력기구 발표를 보면요. 2019년 중반 기준으로 4.5%입니다. 핵합의에는 이 3.67%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지난달에 이를 핵합의 이전 수준인 20% 농도로 더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이 밖에도 저농축 우라늄 보유 한도 초과, 또 핵활동 금지 시설 재가동 등 핵합의를 단계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란 최고 지도자도 이 미국과 이란 관계를 언급했다고요?
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7일 국영TV에서 대미 관계를 언급했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가 국영TV에서 미국과 이란 문제를 언급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한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하기 원한다면 먼저 이란이 미국이 이란에 간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외무장관이 연일 미국 정부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종종 자국 언론 또 미국 언론 인터뷰와 기고문을 통해서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하고 핵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핵합의에 복귀해야 하는 건 미국이라면서 이란은 결코 핵합의를 떠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서 시한도 제시했습니까?
네, 자리프 장관은 지난 6일 이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월 21일까지 미국 정부가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이란 핵합의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 강경파가 주도하는 이란 의회는 미국의 제재 완화 시점을 2개월로 설정하고 이때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더 높은 수준의 핵활동을 하겠다는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최근 새 보고서를 내놨다는 소식이죠?
네. 지난주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눈에서 멀어진다고 닿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이 조금 특별한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프리덤하우스는 이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국민에 대한 각국 정부의 초국가적인 탄압을 알리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보고서의 조사 대상이 된 나라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미국을 포함해서 모두 79개 나라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4년부터 약 350만 명이 직간접적인 공격을 받았고 적어도 600건 넘는 신체적인 탄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가별로 좀 볼까요? 그 탄압 정도가 아마 순위로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외 자국민에 대한 탄압이 가장 심각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네, 중국입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국제적이며 복합적으로 초국가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도 담겨 있습니까?
네, 보고서는 이 중국 당국이 지난 2015년 스웨덴 국적의 홍콩인 출판업자인 구이 민하이 씨를 납치해서 본토로 연행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중국은 위구르족이나 티베트족 등 소수민족, 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팔룬궁 종교단체 회원들은 물론이고 중국 민족인 한족 역시도 해외에서 정보를 비판하지 못하게 감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에 이어서 해외 국민에 대한 탄압이 심각한 나라 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네, 터키가 두 번째로 심각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터키는 특히 2016년 7월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맞선 이 쿠데타 기도 사건 후에 해외 거주자들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해졌는데요. 보고서는 터키 정부가 살인, 국가 간의 송환, 신체적 위협에 연계됐고 비자를 취소하거나 영사 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해외 자국민에 대한 탄압이 가장 심각한 나라들 지금 보고 있는데 또 어떤 나라들이 지목되어 있습니까?
네, 러시아도 외국 거주 자국민에 대해서 암살 같은 매우 심각한 공격에 많이 의존하면서 탄압 활동을 자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26건의 암살 또는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7건이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란도 암살 등 공격적인 수법을 많이 사용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네, 이란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네, 이란은 세계 나라에서 발생한 5건의 암살 또는 암살 시도 사건에 연루됐고요. 적어도 2건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보고서는 이란 정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언론인이나 인사들을 테러 분자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주목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보고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5개 나라는 모두 암살이나 구금 같은 수법으로 해외 거주 자국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파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루안다도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탄압하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네, 이 보고서 안에 북한에 관한 평가도 있습니까?
네, 보고서는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또 같은 해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있었던 한국 인터넷 매체 탈북자 출신 기자 납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북한은 해외 거주 탈북자들을 겨냥해서 디지털 위협 또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남미 3개국과 체결한 이민 관련 협정을 중단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고용이 4만 9천 건 증가하고 실업률은 6.3%로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올해 미식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슈퍼볼 경기에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미국 이민 정책부터 보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그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 되돌려놓는 조처들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도 이민 정책 관련한 중요한 발표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3개 국가 체결한 이민 관련 협정을 중단한다고 국무부가 6일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이날 성명 내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체결한 난민 협력 협정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에서 더 강력한 협력의 길로 가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난민 협력 협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으로 안전한 제3국 협정으로도 불리는데요. 미국으로 가기 위해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걸치는 이민자들을 현지에서 수용하고 경유한 나라에서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 건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조치였던 건데요.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네. 이 협정을 두고 좀 논란이 있었죠.
예, 협정을 거부하는 나라에 관세 보복을 내세워서 압박했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또 중남미 이민자들이 과테말라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명한 박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하다 보니 이민자들을 가난한 중남미 나라들에 내몬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난민협력협정이 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블링턴 장관은 성명에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의 협정은 이행된 적이 아예 없고 과테말라에서는 지난해 3월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지역의 이주를 관리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 정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더 적절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 말고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이민정책 되돌리기에 지금 나서고 있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과 멕시코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서명했고요. 지난주에는 강경한 이민정책 철폐를 명령하면서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네, 자, 행정명령들 그 내용이 뭔지 좀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가족 재결합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이민 수속 중에 분리된 부모와 자녀가 다시 만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이고요. 또 이주자가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는 구조적인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들의 부패와 전쟁과 관련해 새로운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합법적인 이민 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 행정명령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과정도 개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자, 미국이 난민 수용 한도를 늘린다는 소식도 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행정명령을 통해 난민 수용 한도를 12만 5천 명으로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난민 수용 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여왔고요. 현재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난민은 최대 1만 5천 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년도 회견도에는 난민 수용 한도가 12만 5천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인 이민 체계를 통해 미국이 더 안전하고 강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미국의 노동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앞선 달보다는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비농업 부분에서 일자리 4만 9천 개가 새로 생겼다고 미 노동부가 5일 밝혔습니다. 전달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회복세를 보인 건데요. 작년 12월 신규 고용은 당초 14만 개 감소해서 22만 7천 개 줄어든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네.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실업률은 6.3%를 기록하며 전달의 6.7%보다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신규 고용, 실업률 모두 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거네요.
예, 하지만 회복 속도는 여전히 느린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세를 이어가면서 미국인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회복도 더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작년 3월 이후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총 1,200만 개에 달하는데요. 작년 6월과 비교했을 때 아직 1,000만 개 정도는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노동부는 앞서 또 지난 1월 24일에서 30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7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 평균 21만여 건과 비교해서 여전히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주보다 3만 3천 건 줄어든 수치로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어느 분야의 일자리 상황이 가장 안 좋습니까?
예, 호텔과 식당, 술집 등 레저, 접객업이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 조처로 인해서 영업 제한 조처가 내려지면서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에도 이 분야에서 총 6만 1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네.
또 수매업도 3만 8천 개가 감소했고요. 운수업과 창고업에서도 일자리 2만 8천 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도 있네요.
예, 전문직과 사업 서비스 분야에서는 9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고요. 정부 일자리도 4만 3천 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지난달 발표된 수치에서 눈여겨볼 내용이 있다면서요?
예,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고용 상태거나 구직 활동 중인 여성 인수는 줄어든 반면 남성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백인보다는 유색 인종이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큰 피해를 받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학교 수업이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노동시장이 아주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 의회 예산국 CBO는 오는 2024년까지 취업자 수가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정부의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예상보다 빨리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정부가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맞습니다. 미 언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1월 노동지표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경기 부양한 협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 총 규모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안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1,4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고요. 오는 9월까지 정부 차원의 실업수당을 매주 400달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경제 전망을 밝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미국인의 저축률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미국인의 저축액은 현재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배로 늘어난 겁니다. 예, 전문가들은 저축액이 넉넉한 만큼 코로나 방역 조처가 풀리면 더 많은 미국인이 쇼핑과 여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지난달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요일 밤을 아주 즐겁게 했던 소식이 있습니다. 슈퍼볼 네. 소식 알아볼까요?
예, 미국 프로 미식축구 NFL 최강자를 가리는 슈퍼볼 경기가 7일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열렸는데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지난해 우승팀인 캔자스 시티 칩스를 31대 9로 완파했습니다. 이 템파베이는 2003년에 창단 후 첫 우승을 한 이후 18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고요. 또한 슈퍼볼 역사상 홈 경기장에서 우승을 차지한 첫 번째 팀이 됐습니다.
네, 예상대로 이겼을까요? 아니면은 예상 아닌 팀이 이겼을까요?
네, 자, 앞서 올해 우승은 캔자스 시티가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자, 지난해에 이어서 2연패를 도전하는 캔자스 시티에 비해서 템파베이는 약체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템파베이는 강력한 수비를 선보이며 전반전에서 이미 21대 6으로 앞섰고요. 이후 10점을 더 넣으며 31대 9로 캔자스 시티를 완파했습니다.
야, 슈퍼볼 잘 모르는 사람도 재미있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이번 경기에 네. 이 선수 빼놓으면 안 되겠던데요.
예, 바로 템파베이의 쿼터백인 톰 브래디 선수입니다. 이 쿼터백은 미식축구에서 팀의 리더와 같은 핵심적인 포지션인데요. 네, 브래디 선수는 앞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서 10년간 뛰면서 슈퍼볼 6회 우승을 이끈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3월 템파베이로 이적한 뒤에 43세로 비교적 고령인데도 이 하위에 속했던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요. 자, 이번 경기로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MVP의 다섯 번째 오른 한편 개인 통산 7번째 우승을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자, 슈퍼볼 7번 우승은 어느 팀도 갖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네, 자 올해로 슈퍼볼이 55번째인데 올해 슈퍼볼은 예년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죠?
예, 슈퍼볼도 코로나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입장객이 크게 제한됐는데요. 슈퍼볼이 열린 레이먼드 제임스 경기장은 7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직접 관람객을 2만 2천 명으로 제한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러 사전 행사들은 대부분 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템파시 시장은 경기장 일대에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직접 경기를 볼 수 있는 관람 인원이 줄긴 했습니다만 경기장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다고요.
예, 이날 경기장에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의료계 종사자 약 7,500명이 초청됐는데요. 템파베이 구단주는 개인 후 이들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격려해야 한다며 이들이 진정한 승리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경기 전 영상 메시지에서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40여만 명의 미국인 약간 묵념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슈퍼볼은 미국인의 최대 축제 가운데 하나지만 올해는 예년처럼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슈퍼볼 하는 날은 파티하는 날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파티하면서 슈퍼볼을 많이 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슈퍼볼 시청자는 통상 1억 명이 넘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열띤 응원을 하고 음식을 같이 먹다 보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클 수밖에 없겠죠. 앞서 CDC는 가족끼리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시청하고 가상으로 모여서 경기를 즐길 것을 권고했는데요. 보건 전문가들은 슈퍼볼이 코로나를 크게 확산하는 슈퍼 스프레더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렸을 때 투병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치료 과정을 이겨내야만 하죠. 자, 이런 어린이 환자들에겐 자그마한 용기와 희망의 손길도 큰 힘이 될 텐데요. 예쁜 양말을 통해 아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암투병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 양말.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형 병원, 어린이 환자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한 남성이 펭귄이 그려진 양말을 건네며 펭귄 걸음걸이를 흉내내고 있는데요. 이 남성의 이름은 제이크 타이드밤 씨로 몇 년 전까지 병원 침대에 누워 암치료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이크 씨는 현재 암이 완치됐지만 여전히 병원에 찾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제이크 씨가 선물하는 희망은 다름 아닌 예쁜 양말에 담겨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던 당시 병원에서 주는 무채색 양말을 실었던 제이크 씨는 암 완치와 함께 환자들을 위한 양말을 만들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When we give families a pair of good non-slip socks, we recognize that we're not changing.
환자들에게 이 병원에서 신기 좋은 미끄럼 방지 양말을 선사한다는 제이크 씨.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해서 환자의 예후가 달라지거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환자들에게 작지만 뭔가 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는 겁니다. 제이크 씨는 미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대학에 다닐 당시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I was in treatment for about a year and a half.
그리고 1년 반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병원에 올 때마다 눈에 띈 것이 입원 환자들은 다들 환자복을 입고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제이크 씨는 암투병 사실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이 재미있는 양말 디자인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끝내 암을 이겨낸 제이크 씨. 하지만 양말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제이크 씨는 실제로 양말을 만들어 암투병 환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에 들어갈 디자인은 실제로 암투병 중인 아이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화려한 색감은 물론 귀여운 곰돌이부터 강아지, 펭귄, 눈사람까지 디자인도 다양합니다. 제이크 씨는 모든 디자인에는 다 사연이 있다고 했는데요.
One of our designs is a rainbow theme. design, and the reason it's rainbow themed is because Benji, the
양말 중에 무지개 무늬가 있는데 이 양말은 이 벤지라는 아이가 생각해낸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벤지는 뇌암을 이겨낸 아이로 벤지가 입원해 있을 당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어둠을 이겨내는 상징으로 무지개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제이크 씨는 양말 기부를 통해 환자들에게 회복력을 선사한다는 의미로 Resilience Gives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지만 양말 한 켤레를 팔 때마다 미 전역의 암치료센터에 양말 한 켤레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이크 씨는 이렇게 도움을 받은 환자 가족들은 암치료 후 또 다른 가족들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양말을 기부한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 투병 중인 환자 가족들에게 나도 당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어 봐서 알아요. 긴 어둠의 터널 끝에는 빛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겁니다. 제이크 씨는 자신이 암투병을 했기에 포근하고 편안한 양말 한 켤레가 힘든 치료 과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데요. 평소엔 너무나 흔하게 보고 신는 양말이지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담긴 Resilience Gives의 양말은 어린이 암 환자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로봇과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의 많은 학교가 대면 수업을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대체해야 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혼합한 일명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생은 직접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나머지 학생은 여전히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듣는 건데요. 온라인 원격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나온 대안인 겁니다.
It's very strange, especially considering this is supposed to be like the last year.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대도시 LA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소피아 젠슨 양은 2020년이 무척 낯선 한 해였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마지막 추억을 쌓느라 재미있게 보낼 수도 있었고 또 지난 1학기는 가장 중요한 학기이기도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돼버렸다는 겁니다. 젠슨 양 학교에서는 현재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생들과 선생님은 학교 교실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집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스위블이라는 로봇 덕분에 비록 서로 몸은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위블은 판형 컴퓨터처럼 생겼는데요. 360도 회전하는 지지대 위에 세워져 있어서 로봇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가 교실 안에 이곳저곳에 비추며 비대면 수업을 돕고 있습니다.
Imagine it almost if you had a student inside your classroom with a boom mic.
남부 캘리포니아의 사립학교인 페어먼트 스쿨의 특별 프로젝트 담당자인 DJ 클로비스 씨는 스위블은 마치 마이크와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한 학생이 교실에 앉아 있는 것과 흡사하다고 했는데요. 스위블은 이동 기기들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또 센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교사가 착용한 마이크를 인지하고 교사의 판서에 따라 화면이 따라가게 됩니다.
Google Robot, which is in essence follows the teacher around the classroom and focuses the video camera on them.
스위블의 공동 창업자인 블라드 테틀밤 씨는 본질적으로 이 스위블 로봇은 교실 안에서 교사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비디오 카메라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강의라고 하면 교사가 화면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딱딱하게 서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스위블은 그런 면에서 차별점이 있다는 겁니다. 페어먼트 스쿨의 클로비스 씨는 스위블 덕분에 교사들은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수업이라도 교실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과학교사인 세라 맥과이어 씨는 스위블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이 일반적인 원격 수업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고 했는데요. 원격 수업이 듣는 학생들은 선생님뿐 아니라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까지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피아 젠슨 양은 하지만 이 스위블이 컴퓨터 사용이 능숙한 교사들의 수업 시간엔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들의 수업 시간엔 오류가 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Swivel doesn't really follow them around the room. It'll sometimes just spin in like a random direction and then they'll have to like chase after it.
가끔 스위블 로봇이 선생님을 따라가지 않고 교실의 여기저기를 막 비추기도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기만 하면 정말 좋은 도구라며 스위블 화면으로 공부를 하면 혼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직접 교실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교사들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 대면 수업이 재개되더라도 이 스위블 로봇은 아파서 결석한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중계하는 등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Hi guys,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2017년 영화 The Big Sick 통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코미디언을 꿈꾸는 쿠나일.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살지만 그가 같은 파키스탄 문화권의 여자를 만나 준매 결혼하기를 강요하는 부모님 때문에 늘 괴롭습니다. 그는 우연히 만난 에밀리와 연애를 시작하며 둘은 점차 사랑에 빠지지만 준매 결혼이라는 쿠마일 가족의 관습을 알게 된 에밀리는 그에게 화를 내고 그녀를 잡을 용기가 없었던 쿠마일도 결국 에밀리와 헤어지는데 동의하는데요. 쿠마일이 에밀리의 부모님께 후회가 담긴 말을 하는 장면의 대화 들어보면서 오늘의 표현 screw up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Yeah, you did.
Let me give you some advice, Kumail. Love isn't easy. That's why they call it love.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Screwed up. I screwed up. Screw up means to completely spoil, mishandle, or mismanage a situation. Screw up 하면 무엇을 망치다, 무엇에 실패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 sorry. I think I screwed up. 미안한데 내가 일을 망친 것 같아.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또 알아두면 좋은 표현으로는 screw up 이렇게 한 단어로 쓰면 명사가 되는데요. Screw up, 실수, 실패, 엉망이 된 일 혹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That was a screw up. 그건 엉망이었어. 실패였어. He's a screw up. 그는 일을 잘 망치는 사람이야. 그는 늘 실수를 하는 사람이야. He's a screw up. Screw up. 에밀리는 쿠마일과 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에밀리의 곁을 다시 찾은 쿠마일은 그녀가 의식이 없는 동안 그녀의 부모님과 진실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표현 I think I screwed up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 screwed up with your daughter.
Yeah, you did.
Let me give you some advice, Kumail. Love isn't easy. That's why they call it love.
Screw up. I screwed up.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